사랑하는 자에 대한 여자의 인상. 다비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의 뜻이 추호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부가 여태까지 신랑의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기꺼이 그녀를 받아들여줄 것 같았다. 그녀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그녀 자신의 느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지 절대로 그분에게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분이 그녀에 대해 말할 때에는 오히려 아주 자유롭고 아주 완전하게 그녀가 어떠한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분이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여기에 그림이 얼마나 합당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그녀들의 질문을 통해 그녀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그녀의 인상을 표현케 하는데, 즉 그녀가 이전에 얻었던 계시가 다시 한번 그녀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당초의 위치로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한 가지 매우 기묘한 일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계시가 어떤 때에는 비록 혼미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여전히 예루살렘 여자들의 교사요. 그녀의 실패는 그녀들의 승리보다 낫습니다. 10절에서 그녀는 먼저 그녀의 사랑하는 자의 어떠함을 일반적으로 말했습니다. 희다는 원물에서 빛이 밝게 비추는 그런 종류의 흰색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청결함과 그분이 얼마나 죄에서 멀리 떠난 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흰색은 창백한 흰색이 결코 아니라 희고도 붉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생명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생에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났는지를 봅니다. 12살 때 성전에 나타나신 이래로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분은 남을 돕는 일에서 역량이 부족하게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뛰어나다는 원문에서 길을 바치는 자 혹은 들어 올려진 길을 뜻합니다. 여기의 뜻은 그리스도는 천만인 가운데 높이 올려진 기, 즉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이시며 우리의 기대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또한 길을 바치는 자이신데 그 뜻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홍수같이 몰려올 때 여호와의 영이 한 길을 일으켜 그를 대항하리라. 그곳의 기는 십자가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길을 바치는 분으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천만인이 모두 그를 따르려 하며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한 후에 그녀는 이제 세세하게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계시와 인상을 말하려 합니다. 11절의 정금 갖고는 그분의 신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그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까마귀같이 검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태고적부터 항상 있는 자로 나타내실 때 그분은 그분의 머리털이 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분의 영원히 쇠하지 않고 폐하지 않는 능력을 말하므로 그분의 머리카락이 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쇠퇴하고 변한 것을 말할 때 그의 머리카락이 반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반백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12절의 눈은 사람의 표정, 특히 친밀한 표정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말과 서신도 비록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나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눈의 표정은 가까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비둘기의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시냇가에 있다는 것은 그것의 적셔짐을 말하며 젖으로 씻은 듯하다는 그것이 희다는 것을 말하며 아름답게 바뀌었구나는 그것의 단정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표정인 것입니다. 믿는 이가 볼 때 주님의 두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즉, 활력으로 충만하며 조금도 고갈되지 않으니 마치 시냇가에 있는 것 같으며 흑백이 분명한 것이 젖으로 씻은 듯하며 아름답게 바뀐 것은 정당한 시선을 가진 것으로 그분은 안목이 분명치 못하여 사물을 잘못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분의 두 뺨은 일찍이 사람의 수욕을 받아보았고 사람의 회룡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그분의 두 뺨을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입술은 곧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얼마나 청결하며 동시에 몰약즙과 같이 향기로운지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사람이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진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몰약즙은 은혜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진 것은 모두 몰약즙이므로 그분의 말씀하심에는 그분의 죽음에 근거한 은혜의 말씀이 아닌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평안히 가라, 혹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일어나 걸어가라 등의 말씀은 모두 그분의 죽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14절의 노리개는 열왕기상 6장 34절의 접다와 같은 뜻입니다. 접는 목적은 그것이 벗겨지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금 노리개의 의미는 주 예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코 도중에 빗나가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행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이 관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옥은 구약에서 몇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과 다니엘 10장 6절이 바로 그중 두 가지 예입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결국 정권을 잡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도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여전히 세상의 미래를 지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황금 노리개와 황옥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의 견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반드시 심장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이 구절의 몸은 5장 4절의 심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주님은 또한 매우 깊은 느낌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이며 이 느낌은 전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상아는 결코 보석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아를 얻으려면 적어도 고난을 받거나 죽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그분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느낌, 즉 그분이 일찍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기는 것은 정교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느낌은 천박하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옥에 대해 성경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청옥돌이 주위에 박혀 있다는 것은 그분의 느낌이 우리를 만질 때 어떻게 하늘의 지배를 받는가를 말해줍니다. 15절의 발은 성경에서 행동을 가리키고 다리는 그보다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화반석은 성경에서 여러 번 세마포로 번역되었으므로 여기서 그것은 그분의 의를 나타냅니다. 기둥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의 뜻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우리 주님은 그분이 세우신 의이기 때문에 요동하실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무릇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이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 강론할 때 그녀는 세 번 금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머릿속의 생각, 손의 행위, 발 아래의 안정됨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순복한 사람이셨고 또한 완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만족시킨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형상은 레바논 같고 그분은 땅을 초월한 분이요 높은 곳에 사는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분의 탁월함은 백향목 같고 그분은 사람이지만 영광을 얻으신 사람입니다. 백향목이 얼마나 높이 모든 나무를 초월하는가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분은 유일하게 영광받은 사람이십니다. 16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입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입은 일반적인 입이 아니라 입맛입니다. 여기에 입과 2장 3절의 맛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입술과 크게 다릅니다. 이 맛은 주 예수님의 중보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먼저 맛보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먼저 그분 안에 저장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보의 역사이며 매우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거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뜨겁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뜨겁게 감동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걸어왔던 길과 우리가 인식한 주님을 재음미할 때 우리는 그분은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라고 외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어떤 것을 언급해도 전체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여,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니 내가 그분을 찾는다고 너희가 이상히 여기겠느냐. 주님에 대한 그녀의 인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녀가 인식한 주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녀가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녀와 주님과의 연합이 도대체 어떠한 교통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녀가 열린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니 영광 위에 영광 이러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하려 할 때에 빛이 이미 그녀의 혼을 비췄으므로 그녀의 어조는 그녀가 얼마나 느낌으로 충만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마치 거기서 외쳐 노래하면서 그분은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문제. 이러한 간증을 듣고 나서 함께 가서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그녀들은 새 창조 안에서 새 창조의 새로움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봅니다. 여기서 그녀가 자랑하고 그녀가 인식한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전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와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능력이 있고 매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여전히 그녀를 칭찬해 여자 중에 지극히 아름다운 자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녀와 함께 가서 찾겠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녀들의 문제는 내가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듭된 그녀들의 질문은 어디로 돌이켜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자와 그녀의 사랑하는 자 사이에 간격이 있으므로 그분이 돌이켰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녀들의 뜻은 내가 이전에 그분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도 이제 그분을 찾고자 하는데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참으로 이 여자가 언급한 사랑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여자의 대답. 2절에서 원래 이 여자는 이러한 어린 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들의 간구로 인하여 그녀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분의 인격을 묘사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할 때 그녀는 갑자기 빛을 얻고 분명해져서 그녀의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기 동산은 그녀 자신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분명해졌으며 그분이 결코 다른 곳에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멀리 떠나지 않으셨고 그녀의 입에 계시며 그녀의 마음에도 계십니다. 그분이 비록 그녀가 순복을 더디할 때 돌이켜 가버리신 것 같지만 이것은 그녀의 느낌에서 그분이 사라지심으로 그녀로 하여금 느낌에서 그분이 숨었을 때의 고통을 조금 느끼게 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분은 그녀의 마음에 계십니다. 사실 그녀는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이 다만 한면으로는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게 열고 또 한면으로는 자기의 실패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녀에게서 멀어진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녀는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은 여전히 그분 자신의 동산에 계시며 합당한 때가 되면 다시 새롭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비록 소외를 느끼고 그분이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곳에 잠기듯이 안식해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녀 자신의 신실함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혈기의 열심으로부터 나온 추구는 결코 그녀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또한 많은 때에 갈수록 혼돈하게 됩니다. 믿는 이에 추구하지 않음은 항상 믿는 이의 생명에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혈기로 추구하는 것은 믿는 이에게 더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방법은 결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여자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그녀의 간증임을 봅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충성된 주님을 위하여 간증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매혹되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와 같이 자기의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성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잃었던 빛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의 절망적인 가운데에서도 의외로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은 이미 교통을 잃은 것 같으나 그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분의 귀함을 알고 그분과 교통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말함이 비록 이전의 계시이지만 믿는 이가 서로 주님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어찌 옆에서 조용히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녀가 비록 굶주렸지만 다른 사람은 그녀보다 더 굶주렸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여 만족시켰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녀 자신도 만족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가 얼마나 자신에서 벗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녀의 병의 증상은 곧 영안의 어두움과 가라앉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매혹되어 자신에서 벗어날 때 그녀의 병의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분명해질 때 그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느낌에서 그분이 멀리 떠난 것처럼 여겼으나 오히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동산에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산은 단수이므로 그녀 자신을 가리키며 아래의 동산은 복수이므로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녀의 말의 뜻은 그분이 내 마음 안과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밭도 복수이므로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은 앞에서 한번 사용되었는데 뒷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주님이 그분의 동산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실과를 먹는 동안 또한 그곳에서 그분의 믿는 이를 감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믿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목양하시며 또한 그곳에서 그분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백합화, 곧 일체 순수하게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모으십니다. 3절에서 그녀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비록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녀와 주님 사이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체험이 지금보다 더 얕았을 때 그녀는 교통의 느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분께 속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달콤한 느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녀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이 이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깊게 주님이 여전히 그분 자신의 동산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하며 그로 인해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근거는 느낌이었으나 현재의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 그분이 이전에 어떠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처럼 그분의 양무리를 먹이십니다. 그분이 이전에 그곳에서 그분의 양떼를 먹이셨다면 그분은 현재도 그곳에서 그분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이 영원하고 견고한 주님을 앙망하며 기복이 심한 자신의 느낌을 따르지 않는가를 배웠습니다. 평소에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에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막안의 생활. 사랑하는 자의 칭찬. 그녀가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이 그녀에게 그녀에 대한 만족하신다는 표시를 하고자 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상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 긴밀한 연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목적은 교통이며 교통은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왕에게서 본 모든 것은 여자가 왕 안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왕이 여자에게서 보는 것은 왕의 생명이 여자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칭찬은 믿는 이가 주님과의 연합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이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4절에서 주님은 이제 하늘의 성수의 관점에서 그분을 믿는 일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막안의 일입니다. 주님이 일찍이 그녀의 어여쁨과 고음을 말씀한 적이 있으나 여기서는 그녀의 어여쁨과 고음이 그전보다 더 제한적이므로 그분은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르사는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도시입니다. 디르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하늘의 성소를 대표하고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의 하늘에 속한 본질과 우리의 성소 안의 생활을 살펴보고 계심을 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는 곱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디르사 안에는 어여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는 이는 오늘날 이미 장래의 성소의 어여쁨과 고음을 나타냅니다. 어미함은 무서움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군대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이며 승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깃발입니다. 만일 전쟁이 진다면 풀이 죽고 기가 꺾여 깃발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치를 버리는 것의 의미는 승리의 영광입니다. 여기의 뜻은 그녀가 주님 앞에서는 어여쁘고 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성과 같이 견고하고 성소같이 고요하며 또한 대적과 세상 사람 앞에서는 그녀의 승리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장막 안의 생활은 주님 앞에서의 생활일 뿐 아니라 대적 앞에서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거하는 하늘은 여전히 대적이 와서 공격하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믿는 이에게 단지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만 있고 전쟁의 성질은 없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전쟁은 주님 앞에서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믿는 이는 마땅히 사랑스러워야 하지만 어미하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주님 앞에서는 그의 사랑스러움을 잃었으며 대적과 세상 사람 앞에서는 그의 어미함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성경은 자주 주님을 어미하신 분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승리한다면 많은 때에 당신은 대적이 물러나고 세상 사람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어미함을 희생시켜 사람과 귀신에게 그다지 무서운 존재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5절의 전반부는 일종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굳셈, 곧 눈에 나타난 애정을 봅니다. 나를 놀랜 이는 나를 이기었으니로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결코 믿는 이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도리어 속으로 격려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수르보닉의 여인을 거절하셨으며 어떻게 이틀을 더 늦추어 유대로 올라가셨으며 어떻게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야곱으로 자신을 가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절의 말로서 사랑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의 표시일 뿐 아니라 사랑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마치 그분의 약함을 나타내시는 것 같은데 이 약함은 그분이 여러 차례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그분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고 정복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릇 주님이 거절하는 것 같고 늦추는 것 같고 사양하는 것 같으며 여기서 대항하여 이길 힘이 없으신 것 같음을 인식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머리카락은 여전히 헌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도 여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장막 안의 두 뺨도 이전에 말한 대로 감추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여기에 칭찬은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칭찬과 같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자가 지연시키는 실패를 할 수 있고 그녀의 죄가 흑암의 죄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예전같이 그녀를 대하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의심, 즉 주님이 그녀를 대하시는 것이 아마도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재버리려고 그녀에게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매번의 실패 후에 믿는 이가 가장 잃기 쉬운 것은 확신하는 믿음으로써 자신과 주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똑같은 말의 반복은 이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한 단계 더 높아졌을 때 그러한 많은 체험들을 여전히 간직해야 합니다. 분별된 헌신, 받아들이는 능력, 감추인 생활이 어렸을 때 필요하다면 자랐을 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은 진보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과 어떤 영적인 체험은 잘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한 단계 더 높아질 때 한 단계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노정에서 많은 중복된 공과를 배워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에 배운 것은 처음에 배운 동일한 공과에 비해 더욱 완전합니다. 체험은 비록 같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과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사악한 것이겠지만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예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기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얻으신 것은 전체 교회의 믿는 이입니다. 단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그분에 대한 애정의 정도는 또는 그분의 관계의 정도는 믿는 이마다 다른데 어떤 것은 그분의 왕후 같고 어떤 것은 그분의 비빈 같고 어떤 것은 그분의 시녀 같습니다. 아담, 이삭, 모세는 모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단체적인 아내를 얻으시는가를 예표하며 솔로몬은 그리스도가 개인적인 믿는 이에 대해 어떠하신가를 예표합니다. 여기서는 성결과 영적인 행동이 주님을 대표하기 어려운 것 같으며 오히려 불의한 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표하는 바는 오히려 그분의 불의가 아닙니다. 도적이 주님을 예표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예표하는 바는 물건을 훔치는 것일 뿐입니다. 무릇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 모두 분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믿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가 체험적인 면에 있어서 반드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왕후 같고 어떤 것은 비빈 같고 어떤 것은 시녀 같습니다. 어쨌든 그녀들은 다 왕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이 여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깨끗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녀의 어미의 독생자요, 그 낳은 자의 가장 뛰어난 자로구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참으로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녀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녀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안목에서 그러한 사람은 단 하나뿐인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삶으로 참으로 비둘기입니다. 그녀는 또한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었으므로 그분의 참된 깨끗한 자입니다. 그녀는 은혜로 산출된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은혜의 독생자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역사의 결과 가운데 그녀가 가장 뛰어난 자 같습니다. 은혜의 자녀란 결코 하나님의 넓고 큰 사함을 입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역사하신 것이 많은 사람이며 은혜를 조금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역사하신 것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율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녀는 교회 안에 가득하지만 은혜가 완전한 단계에 이르도록 역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독생자는 그녀 한 사람뿐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며 다만 그녀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뿐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은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것이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여자들은 마땅히 딸들로 번역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자신은 비록 완전히 주를 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가 완전히 주님을 위한 사람인지는 압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완전히 주님께 돌아갈 정도로 충분히 많은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완전히 주님께 속한 사람을 사모할 정도의 생명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자신은 비록 아직 완전히 순복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을 칭찬할 정도의 순복의 체험은 충분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딸들과 왕후와 비비는 이 여자의 육체의 방면에 있어서는 아마도 탐복할 만하지 못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은혜를 받은 방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복된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안의 생활에 있어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것은 다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여자의 영광. 여기서 성령은 제3자의 입을 빌려 가장 놀랍고 기이한 질문으로 이 여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다 이 여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질문으로 믿는 이의 생각을 격려하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그들의 주의를 일깨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 합니다. 우리는 매번 성령이 질문을 할 때는 여자가 새롭게 온전케 함을 얻은 이후임을 봅니다. 3장에서 그러하고 후에 8장에서도 그러하며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성령은 믿는 이의 체험이 한 단계 더 높아졌을 때 질문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의 과정과 원인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제 그녀는 이미 아침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아침빛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두 번 사용한 날이 밝음이란 단어와 그 뜻이 같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녀와 주님과의 사이에 더 이상 간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간격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비록 아직은 낮이 아니지만 이미 아침인 것입니다. 그녀의 앞길은 아침빛과 같으며 그녀의 소망도 아침빛과 같습니다. 그녀의 장래의 모든 것은 아침빛의 장래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빛의 소망과 장래는 정오입니다. 정오는 약속에 있어서 이미 그녀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의인의 길은 정오에 이르러 멈추며 결코 오후의 생활은 없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여기서 주의하는 것은 달에 차고 기우는 것이 아닌 달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그 온화한 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땅을 비추어 흑암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간증을 보게 합니다. 해같이 맑고란 안에 조금도 가린 것이 없으며 빛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달과 해는 모두 그녀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은 그녀가 자신 안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며 해는 우리에게 그녀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 자신으로 말한다면 그녀는 생명이 없고 기식도 없는 죽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마치 태양으로부터 생명과 빛을 얻는 달과 같다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을 향할 때에는 빛이 있으나 태양을 등질 때에는 흑암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한다면 그녀는 맑은 해이며 완전한 새 창조이며 빛이 있을 뿐 흑암은 없습니다. 주님이 해이시듯이 그녀도 해입니다. 기치를 버린 어미한 군대같이 그녀에게는 소망이 가득한 미래가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생활이 있으며 그녀는 또한 항상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자입니다. 그녀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며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녀를 보았습니까? 이 단락은 현안이라 할 수 있으며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11절의 호도동산은 육두부동산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골짜기의 열매를 보려고 호도나무가 무성한가, 석류나무에 순이 났는가를 보려고 내가 육두부동산으로 내려가니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혹자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기꺼이 원하는 백성의 수레 가운데 두었도다 라고 번역합니다. 귀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왕권의 백성이고 또 하나는 기꺼이 원하는 백성입니다. 만일 이 두 구절이 여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원하는 백성이란 이 어구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한 가지 대답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 진보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서 볼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왕의 수레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원하는 백성의 수레에는 왕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진보와 승리. 술람미 여자는 평안의 여자로서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여자라는 단어는 번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제3자인 방관자들의 부름을 통하여 가장 열렬하게 그녀가 돌아와 그녀들로 그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차에 앉아서 계속 전진하고 승리하며 거침이 없고 장애가 없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그녀를 한 번 봄으로 그녀가 이같이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 부탁은 한면으로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예표하는데 왜냐하면 그녀들이 기꺼이 그녀가 계속 전진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며 또 한면으로는 성령이 제3자의 부탁과 제3자의 대답을 통해 그녀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를 위한 예비가 도대체 어떠한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제3자의 두 가지 어조를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해내십니다. 그분은 한 무리의 사람을 통해 부탁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을 통해 그녀들에게 대답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로 술람미 여자가 역사를 위해 예비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그녀는 이제 참으로 술람미인데 이는 그녀와 솔로몬의 연합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제 그녀는 솔로몬의 역사를 이미 그녀의 역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본 곳으로 두 영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하나임의 춤은 매우 열렬하며 충분히 사람을 매혹시킬 것입니다. 춤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마하나임의 춤 안에는 승리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뜻은 너희들이 왜 술람미 여인을 하늘에 있는 두 영의 군대가 승리를 기념하는 춤을 추는 것으로 보았느냐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장점이 있기에 너희들이 그녀를 두 영의 군대로 보았는가?